갈라디아서 14번 메시지 듣고 믿음대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아닌 듣고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았습니다. 3장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그 영을 공급하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의해서 그 영을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심과 받아들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 영을 공급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을 공급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 영을 공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일입니다. 3장 2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영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영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영의 공급과 그 영을 받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과 율법의 대비. 그 영의 공급과 그 영을 받음은 모두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약 경륜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근거였고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요구입니다. 율법은 육체와 관계가 있고 나의 표현인 육체의 노력에 의존합니다. 믿음은 그 영과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실현인 그 영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와 육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영이 나와 육체의 위치를 차지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도록 율법을 대신했습니다.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두운 관념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망과 공고함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밝은 계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명과 영광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그 영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율법과 믿음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3장 23절에 따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 구절은 믿음이 왔고 계시된 때가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24절과 25절에 따르면 이제 그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고 계시되었으므로 이 믿음은 율법을 대체합니다. 믿음과 은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보통 율법이 은혜로 대치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등과 같은 신학적인 용어는 이러한 구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구약이 율법시대인 반면에 신약은 은혜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며 율법을 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이 율법을 대신하기 위하여 왔고 이 믿음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경륜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경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은 또한 믿음의 경륜입니다. 은혜가 왔을 때 믿음도 함께 왔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일하는 그리스도인과 듣는 그리스도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듣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듣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교회 집회에 듣고 믿음을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러한 들음으로 우리는 그 영의 공급을 받습니다. 듣고 믿음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믿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은혜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듣는 즉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십자가와 구속과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는가를 말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알게 하려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해방되었음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산 존재로서 영접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생명주는 영임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즉시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전파하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 그들의 체험에 있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들을 때 들은 말씀에 대해 뭔가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은혜는 그들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것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귀히 여김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들은 것에 대해 귀히 여길 때 옵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믿음에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의 두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주관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행위와 믿는 대상 모두를 가리킵니다. 믿는 행위에 관한 한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믿는 대상에 관하여는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기쁜 일에 대하여 더 들을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동시에 이 소중히 여김은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것입니다. 1장 23절에서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전에 전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와 3장 2절, 5절, 7절, 9절, 23절, 25절, 6장 10절에 나타난 믿음은 주님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던 율법을 대신하여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특징 지어주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분별시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강조점입니다. 믿음의 주관적인 면은 적어도 8 항목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들음을 포함합니다.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십자가와 구속과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이 합당하게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감동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듣는 것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삼일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것에 관한 산 메시지를 듣는다면 이러한 들음은 분명 그들 안에 믿음을 생성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또한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뒤에 듣는 이들 안에는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들음은 주님에 대한 감사를 더 깨닫게 합니다. 감사함 뒤에는 주관적인 믿음의 면에 세 번째 항목인 부르는 것이 따릅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 전파가 냉랭하고 침체되고 죽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 전파가 가치 있고 풍성하고 살아있고 분발하게 하고 감동적이라면 사람들을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대신 주님께 감사하는 몇 마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오 주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과 함께 다섯 번째 면인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영접할 때 받아들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접과 받아들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주 예수와의 연합을 포함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항목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을 누립니다. 믿음이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참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영접하고 용납하고 은혜에 연결되고 참회하고 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기에서 은혜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듣고 믿음. 구약에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은혜가 왔고 또한 믿음도 왔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인 우리는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기 위하여 교회 집회에 함께 모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들음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또한 공급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단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라고 해서 집회에 불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은 음식을 먹지만 매일 아침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같다고 해서 먹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교회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믿음을 위해 집회에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것에 대하여 몇 번이고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관해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영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듣고 믿음을 위한 듣는 집회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또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자신이 한 그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말해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말하고서 다른 이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한 것을 누리는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우리는 듣고 믿음을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접과 받아들임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반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간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은혜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은혜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시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지금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에는 어떠한 누림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은혜와 관련이 있으므로 믿음에는 풍성한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 믿음을 체험합니다. 이 듣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유를 포함한 영의 공급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대교인들은 전적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는 이는 누구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약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믿는 자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만유를 포함한 은혜가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반사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완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십니다. 이러한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신성을 표현하는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실체가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깊은 곳에 담긴 계시입니다.